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79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후 또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면 우리의 감정이 조금 복잡해지죠. 특별해지고 예민해지고 깊어지고 진지해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순수해지고 그리고 가장 기본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최후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 다음에 죽음이 만약에 있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건 다 차치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착한 모습으로 생각이 변화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밤을 지나고 내일이 되면은 내일 새벽이 되면은 붙잡혀 가셔서 온갖 순환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히며 창에 찔러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내가 이제 내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가까이 다가왔구나. 이걸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무덤을, 내 무덤을 준비하고 내 재산을 정리를 하고 그동안에 먹지 못했던 거, 또 가보지 못했던 거 찾아다니면서 그걸 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시간, 최후라고 하는 단어가 내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과 똑같은 상황, 똑같은 본문 환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또 조금 다르게 또 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제 최후 마지막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눈앞에 최후라고 하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하셨냐면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언젠가 우리에게도 그 시간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자명해졌습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나와 연관된 사람들, 적어도 나와 관계를 하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이것이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소에 우리가 훈련을 많이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결정적인 순간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가슴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 생활을 해왔다면 그 연수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가슴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그것이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앞두고 원수로 여기고 있던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는 손을 내어밀어서 슬그머니 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악인을 보았다 할지라도 주여 저들의 죄를 저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최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앞에 두고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바로 이 새 계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잠시 후에 그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계명, 새 계명 어떻게 하다가 왔느냐 반드시 질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은 복잡하고 어렵고 많은 것이 아니라 딱 한 개의 계명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은사, 달란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다가 왔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다면 지금 내 마음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정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 말씀은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해 주신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죠.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똑같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모든 계명을 다 요약을 해서 축약을 시켜서 딱 한 가지로 주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양은 목사님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되어야 하고 손양은 목사님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그분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살아야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알되 열매로 알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손양은 목사님은 그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만약에 이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가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손양은 목사님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분이고 손양은 목사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고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성령을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들에게도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본받아야 합니다. 그분들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손양은 목사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다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주님의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만큼은 저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 왜 못해? 나도 너를 사랑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개인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변덕쟁이고 우리 안에는 짐승과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죄악들이 이 속에 있죠.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그와 같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줌을 통해서 저에게 세 분의 집사님이 연락을 취해 오셨습니다. 성경을 서로 읽고 토론을 하면서 목사님 질문이 생겼습니다 라고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은 탈레반과 같은 악한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탈레반과 같은 그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집사님, 그까지 나가지 마시고 집사님과 연관되어 있는 분들만이라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사실 우리는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 여러분 다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게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탈레반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영상을 몇 개를 보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영상들이 많이 떠돌고 또 저에게도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제가 보고 난 다음에 어느 누구에게도 보내지 못한 영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영상들을 공유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도무지 줄 수 없는 영상이 있었고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단순히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신사적으로 죽이는 거구나. 차라리 죽으면 저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괜히 보았죠. 그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 저는 속이 아팠습니다. 이 속이 너무 아파서 한동안 무릎을 꿇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밥을 잘 먹지도 못했고 밤에 잠을 자다가도 뒤척였습니다. 저는 한번 잠자리 들면 새벽에 딱 일어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날만큼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뒹굴뒹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영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저들 절대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들 절대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들은 사탄이고 마귀고 짐승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용서하지 마시고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 뒤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이를 갈면서 분노에 차서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님 얼마나 공포에 휩싸였겠습니까? 자신의 돌이 맞아서 자신의 얼굴이 터지고 머리가 깨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가면서 그 스데반 집사님이 툭 던졌던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잘못한 것도 없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 스데반 집사님이 그 온몸이 피투성이 되어서 터져 죽어가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화가 되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죽어가면서 그의 입에서 나왔던 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장면이 떠올라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일인데 그들을 보면서 저주했던 거 제가 회개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저들이 저렇게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기를 나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탈레반도 또 무력 항쟁을 하고 있는 그들 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나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 아마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만약에 최후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 앞에 있다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면 그래도 내가 그들을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죽을 것인가? 지금 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주님 앞에 지금 내가 서야 할 때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 그래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죽을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사랑을 무엇으로 표출하셨는가? 무엇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자, 제자들이 지금 유월절 음식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유월절 양 잡는 날과 유월절 음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행사를 준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유월절 음식을 먹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성내로 보내시면서 기적을 하나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가 성내로 들어가면은 물을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를 따라가라.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가서 선생님이 먹을 수 있는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준비를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목적은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도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그 다음에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랬죠.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유월절 음식이었습니다. 왜 이 유월절 음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바라고 바랐노라, 원하고 원했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왜 이 유월절 음식이 중요합니까? 이 유월절 음식은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죠. 그러면은 죽음의 사신이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가 다 죽었죠. 이 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의식을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행했냐면은 떡을 먹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떡과 포도주를 먹었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 떡은 맛자라고 하는 떡입니다. 히브리어로 맛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떡 정말 맛이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 성찬식을 하면서 맛자를 구입을 해서 먹었는데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밀가루를 반죽해서 구운 떡입니다. 맛이 없습니다. 이 맛자와 포도주를 같이 먹고 마시는 거죠. 자, 어린 양의 살을 먹고 그 다음에 피를 바르고 이와 똑같은 의식이 맛자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자, 어린 양의 살을 먹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살과 그리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해 주는 것이고 또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질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떡을 먹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음식 그러면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준비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음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유월절 먹기를 즉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이 음식을 먹으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음식이 중요한 겁니다. 강조할 정도로 세 번이나 강조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죠. 자, 이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 맛자라고 하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이토록 원하고 원하셨냐 하면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을 보면은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떡을 말하는 겁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엄청나게 중요한 유월절 음식 아닙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이 떡과 포도주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면은 나머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육신의 양식과 육신의 음료는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먹고도 죽을 만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주는 이것을 내가 먹고 마시면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주셨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죠.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에서 그걸 받아서 먹었습니다. 먹고 사라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먹은 떡과 못 먹은 포도주는 그들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살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고 피가 되는 것입니다. 즉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너희 속에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최후로 너희들과 함께 사라지지만 너희들에게서 떠나가지만은 그러나 나는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을 하시죠.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을 하십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효되지 않은 맛없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살과 피가 되어서. 즉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분명하게 확신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따라서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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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영의 양식을 받아 먹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6절과 57절을 다시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다른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 안에 거하면서 늘 나와 함께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동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동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노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행위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잘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래전에 읽었던 그 잡지의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혜롭고 인자한 눈빛을 가진 노 교수가 강연을 마쳤습니다. 그 강연에 참여했던 신문기자가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기자가 받아 적을 준비를 하면서 질문을 던졌죠. 그날 주제가 접촉과 연결이었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 중에 접촉과 연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 교수가 미소를 지으면서 기자에게 이 기자가 했던 질문과는 완전히 다른 듯한 질문을 되물었습니다. 고향이 어딘가? 예, 포항입니다. 고향 집에는 누가 있는가? 기자는 이 노 교수가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는 불필요해 보이는 질문이었죠. 그래서 마지못해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홀로 계십니다. 그리고 형들과 누나는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노 교수가 다시 미소를 지으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와는 종종 대화를 하는가? 기자는 마음이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나 교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차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인가? 기자가 불쾌감을 억누르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한 달 전쯤 될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노 교수는 더 나아갔습니다. 형들과 누나와도 자주 만나는가? 가장 최근에 온 가족이 모인 적이 언제인가? 갑자기 이 기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인터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면서 기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작년 설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며칠 동안 같이 있었나? 하루 정도 같이 있었습니다. 노 교수의 질문에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기자는 아주 당황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서 수첩에다가 무엇이가 적는 신용을 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노 교수가 던졌습니다. 아버지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가? 나란히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가? 함께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아버지와 함께 먹으면서 아버지의 손을 잡아본 적이 있는가? 아버지의 기분이 어떤지 물어본 적이 있는가? 기자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노 교수가 기자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질문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었다면 미안하네. 하지만 이것이 그대가 질문했던 접촉과 연결에 대한 답변이라네. 그대는 아버지와 접촉은 해왔지만은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은 듯하네. 연결은 존재와 존재 사이에 정신적 교감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지. 함께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서로를 보살펴주는 것이지 손을 마주 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눈을 맞추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연결이지. 그대의 형제도 그대의 누나도 서로 접촉은 하고 있지만은 연결은 사라져가고 있는 듯하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 간혹 이 기자처럼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보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찬송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접촉을 한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접촉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자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 생각을 하고 기도하다가 찬송하다 눈물이 나면은 아, 나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나 보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나 보다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지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음식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와 하나가 되고 싶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단순히 접촉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가끔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순간순간을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살과 피가 되어서 얘야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내 마음을 네가 좀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굴만 바라보아도 너무 좋아서 계속 바라보고만 있어도 괜찮은 그런 관계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를 하면서 감정을 서로 나누고 아픔을 아뢰고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도 흘리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 주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그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살과 피가 되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면서 나만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접촉한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이토록 강조하신 이유가 나는 너와 함께 살아가고 싶다.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점점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죠. 사람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분노를 쉽게 분노하고 사람을 쉽게 해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죠. 이러한 시대에 이 세상이 요구하는 성도,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어두운 곳에 밝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해도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향해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을 주시하면서 나는 네 눈만 바라봐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네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나 좋아서 감격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유월절 음식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드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은 곧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가득 채워져서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주님 때문에 늘 기도하고 그 주님 때문에 늘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